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정권을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참 미달될 때에 우리는 정권이 바뀜으로써 나라가 나아지고 내가 받는 혜택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이런 생각에 이 정권 교체를 외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나와 제일 잘 맞는 이런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밀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사는 이런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세금까지도 더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인들이 이 헤롯이란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도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이 태어난 것에 징조를 따라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니까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한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또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이것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성전 서북쪽에 이런 네큰 기둥을 두고 거기에 성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로 지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가운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것은요, 600명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빌라도의 그 이제 법정도 이 안에 있었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이 예식을 거할 때 입는 옷을 압수하여서 이 안에 보존했다고,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예식을 거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토니아 요새는 너무나도 보기도 싫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이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정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자유가 주어지리라, 행복이 찾아오리라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한 해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아, 메시아가 오신 것 같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너무나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8절부터 10절에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제 적군이 접근도 못할 정도로 다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은 눈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면요, 어떻게 오는가? 헤롯 왕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치사하고 보기 싫은 왕이었는데, 교만한 왕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왕이었는데, 이제 메시아 새로운 왕이 오는데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대되는 분입니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공의로우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이분이 오시면은 병거와 이제 말을 끊겠고 활도 끊는데요.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이런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의 혜택은 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이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리라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오신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말이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에게서 쭉 퍼지면서 무리가 들을 때에는 이게 말이 옮겨갈 때는요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왔나 봐. 왔대. 진짜래. 뭐 이러면서 그냥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짜로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했는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제일 중요한 옷입니다. 이 옷은요 제일 값어치 나가는 옷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것을 희생시켰다는 것은요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나귀가 밟고 지나가기를 원해서 깔았던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내 겉옷을 나귀가 밟으면 그 나귀는 완전히 그냥 바비큐 해먹을 텐데 이날은 저 나귀가 내 옷을 좀 밟아줬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이제 흔들어대고 바닥에 깝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꽃꽂이 하신 집사님이 이 센스가 있으셔서 종려주일날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꽃꽂이 하셨습니다. 그걸 깔아놓고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뭐라고 외치는가? 호산나!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춤도 췄겠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만 남아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정권이 교체될 텐데 뭘 제일 먼저 하실까?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안토니아 요새, 우리의 이 성전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저곳, 로마 병정 600명이 지키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동정을 살피는 그 아주 제재하는 그 도구,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 제사장들의 예복들을 거기에 압수해서 갖다 놓은 그곳, 예수님은 분명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있는 제복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정권이 교체되면 그것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새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세요. 이 성전은요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고요, 성소가 있었고, 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 거기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 제일 먼저 접한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그런 장소인데, 기도해야 할 장소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시장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장 하면요 뭘 연상하십니까? 시장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보면요, 저도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시끄러워. 막 사람들이 부릅니다. 세일한다고, 판다고. 이 미국의 랩이라는 랩 그 장르 음악이 있죠. 랩이 보니까 남대문에서 나왔더라고요. 한잔잔잔잔 하면서 그냥 막 그 이제 어? 그 창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막 시끄럽게 그러잖아요. 완전히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뭘 팔고 있는가 봤더니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보통 이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보통 한 5만에서 6만을 치는데 유월절 이 기간이 되면은 거의 뭐 100만 이런 그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헌금 비슷한 이런 뭐 엔트랜스 피 같은 거 이걸 내고 들어가는데 반세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장정이 이틀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왔으니 이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는데 이 성전뜰,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뜰에서 환전하는 이곳에서 환전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 환전의 수수료를 50%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틀치를 내야 되는 걸 3일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득은 누가 챙기는가? 환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한 그 성전의 리더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희생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보고 결정하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뭐 자기들 말로는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핑계도 댔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물론이고요. 이 성전에 이런 장사를 허락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비즈니스가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돈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그 온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분노의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러면서 책상을 뒤집고 의자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누군가 이 말을 벌써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그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벌써 역사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는 이것을 도둑의 소굴이란 말을 벌써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아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 있었습니다. 아, 뭐,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인정해주고 따르고 하니까 막 속이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주머니 챙기던 이것까지도 뒤집어 엎어가고 다 쫓아내니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젠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이것뿐만 아니라 주머니까지도 이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여야겠다라는 결단을 했겠죠. 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저건 아닌데. 우리 정권이 바뀌면은 성전 뒤집으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닌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뭐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기대한 대로 된 것이 아니죠.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변덕이 심합니다. 아, 이제 메시아가 왔다! 진짜다! 하고 막 옷까지 깔고 뭐 이게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고 그러다가 이 호산나가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리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 우르르 간다고 거기 따라가면요. 거기에 그냥 군중 심리에 몰려가다 보면요. 나의 그냥 이성을 잃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부터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나의 삶의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지 않았던 그 일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무리처럼 등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상황에 따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는, 요만큼은, 이번만은 하면서 구랭이 담 넘어가듯 슬쩍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이 참 자기 주머니가 이게 두둑해지는 거 보면 처음엔 안 그랬겠죠. 아, 이래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당장 하늘에서 내가 죄질 때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퍽 정신 차리게 그냥 반 죽고 살아난다고 하면요,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우린 정당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요. 아, 요건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도 가만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이 세상 것으로 나의 삶의 편의와 편안을 추구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면요, 실망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되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떠나셨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이 무리와도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건물이 아주 멋진 건물이다 하면,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렇게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하면요, 지금 한국 교계를 보세요. 대형교회들이 다들 지금 세상으로 향하여 참으로 칭송받고 칭찬받기보다는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한국교계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보다는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성전 안에 이런 장사를 허락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겨도 괜찮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삶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소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현실은 현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살지, 이건 나의 하나의 종교 삶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현실의 삶이다 해서 분리하여서 꼭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이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게 되면요, 변질되면 완전히 저질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고 변질되면 저질이 된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표를 걸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벌써 우린 여호와께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볼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와서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몹쓸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 엎기 전에 내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합니다. 이번 종려주일에 종료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끝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상태를 보시며 뒤집어 엎기 시작하면 고생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합니다. 그 고생하기 전에, 그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제거할 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리에게,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도 다 뭐 이유가 있겠죠. 핑계가 있겠죠. 예수님, 우리 주님께 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말고 더 못된 로마 군인들이 있고, 더 악한 도둑놈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아주 그 못된 헤롯 왕도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고 아주 우리보다 못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 먼저 가서 뒤집어 엎으시지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뭐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해도요,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니까요.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럴 때에 훈계하고 혼내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 것은 제가 합니다. 왜? 우리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뒤집어 엎고 막 그 일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세요. 14절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오냐 하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룻밤을 베다니 가서 묵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데 이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고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지금 마태는요 성전에 이게 청소가 아니라 성전의 끝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핸디캡은 못 들어갔어요. 맹인과 절른 자들은요, 밖에서 구걸하는 그런 차원이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너네도 들어가라. 왜 너네는 밖에서 이러고 있느냐? 너네도 들어갈 수 있다. 너네도 내 자녀다. 이 선포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이 저주하신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안에 알맹이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영어로 보면 클렌징 했다 그럽니다. 청결하게 청소하셨다니, 아니요, 청소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허무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뒤집어 엎을 땐요 툴레이트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성전을 점검하며 이제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며 나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가난과 눌림과 억울함과 이 괴로움을 다 그냥 제거해 주시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팬데믹에 우리의 삶의 많은 패턴이 흩어져 있습니다.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흐트러진 것 다시 정리할 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제 사무실, 제가 이 서재가 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구석에 책장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내가 이걸 막아놓은, 그 막자고 한 이유가 제가 지금 서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항상 이 건강한 마음은 이 지저분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지저분한데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대청소를 합니다. 예, 이 쌓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하는데 이 정리할 때가 전 참 좋습니다. 흩어졌으니까 다시 정리하여서 전보다 더 깨끗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영성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거룩보다는 편의를 먼저 추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에 종료하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 단어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전 이거 생각해내느라고 막 밤잠을 못 이루고, 종려주일에 종료하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의 마음의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에, 야, 참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내 자녀라고 부를 그런 참 가치가 있고 내가 너무나 프라우드하구나 라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끝까지 십자가 골고다까지 같이 쫓아가서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호산나로 환영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 정리하며 버리며 뒤집어 엎으며 쫓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